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신구약 성경에는 약 3,000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 기억에 떠올리면 마음이 짠해지고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특히 사사 입다가 더욱 그러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한두 지파 또는 여러 지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입다는 여덟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사 입다는 부러운 것이 없고 누릴 것은 다 누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시선으로 보면 그는 비극적인 아들이었고 비극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비극 작품의 주인공인 오이디푸스나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라고 불리는 작품의 주인공인 리어 왕보다도 더 비극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은 일반적으로 그 요단강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지방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길르앗 지방에서 상당한 유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를 큰 용사였다고 증거합니다. 큰 용사를 공동번역 성서는 굉장한 장사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입다를 떠올리면 조선시대 백정 출신의 힘이 장사였고 홍길동과 장길산과 더불어 조선의 3대 도적이라고 불린 인꺽정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기생, 당시 사회로부터 천대받는 매춘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1절을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이러합니다. 경기도 사람 입다는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경기도 씨가 매춘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고 성경은 한 인물을 포장하거나 과장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 속의 인물은 우리의 자화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1장 2절 상반절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아기 입다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키워준 길르앗의 아내도 참 훌륭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이를 받아들여 키우는 것을 좋아할 아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입다는 남편의 외도, 길르앗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기억 매체였습니다. 아마 길르앗의 아내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입다가 자기 생모를 닮았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형제에게서 입다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었습니다. 다른 자식은 형제들로부터 틀린 자식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입다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요즘 드라마 속의 부잣집 이야기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보다도 더 오래되었는데 오늘날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입다의 출생과 가정환경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외모, 지능이나 재능, 가정환경 등은 자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이 지금의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사사기 11장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결국 입다는 형제들과 함께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집에서 나와 돕 땅에서 살았는데 그에게 잡류가 몰려왔습니다. 잡류의 문자적인 의미는 텅 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은 무가치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법을 어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잡류는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입다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두목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입다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홍길동, 인꺽정, 로빈후드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입다가 신실한 삶을 살았거나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출입하다라는 동사는 약탈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입다를 큰 용사로 부른 것으로 보아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점점 유명인사가 되어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월이 흘러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가 싸울 장수가 없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정규군, 도적대의 우두머리로 살았는데 나라의 장군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느니 입다를 장군으로 세워 싸우는 것이 더 낫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장군이 된 입다는 처음에는 암몬과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쪽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입다는 전쟁을 준비하며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서원이었고 혹 서원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임을 고하고 물렸어야 할 서원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중동에서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인신공양은 흔한 종교적 풍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인신공양 제사는 암몬의 몰렉신에게 드리는 흔한 제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있는 그 나라 암몬은 입다가 태어나고 자란 길르앗과 이웃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깊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무남 동녀라고 전합니다. 입다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딸 바보 아빠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입다가 어린 시절 외로움과 소외, 차별을 심하게 겪었기에 그가 하나뿐인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키웠는지는 불을 보듯이 훤합니다. 그래서 그 딸도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컸기에 아버지가 돌아올 때 탬버린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입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입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사실 입다를 참담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딸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어리석고 바르지 못한 서원이 그를 참담하게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곁에 있었다면 입다 사사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잘못된 서원을 지키는 것보다 깨뜨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고 옳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의 주변에도 흔하게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자기 주위에는 정작 가족이 없습니다. 자녀의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 많은 부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비록 자신은 가난하게 자랐지만 자녀는 그 가난을 대물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녀는 말합니다. 나는 아빠, 엄마와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고민도 털어놓고 싶었는데 정작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내게 늘 뭐 필요한 것 없느냐고만 물으셨지요. 내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아빠와 엄마였는데 말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 입다의 삶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입다는 6년 동안 사사, 즉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요단강 나루턱에서 쉿볼렛과 쉿볼렛 발음으로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해내고 동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을지라도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그에게 무남 동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사사님, 사사님이라며 떠받쳐 주기도 했을 것이고 그 자리를 우러러 보기도 했을 것이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사랑하는 무남 동료를 잃어야 했을까? 그는 비극적인 아들이었고 비극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비극적인 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극적인 아버지가 된 것은 자기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sad ending, 비극으로 마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happy ending, 영원한 희극으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가정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피엔딩 할 수 있는지를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중에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은 헬라어로 크라이팔레라고 하는데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림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포도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음이나 숙취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크레퓰런스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많은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저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과도하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을 조작하고 미화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바르고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관련된 TV 프로그램 제목을 보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엄마와 아빠라는 의미이니 미성년의 출산과 육아를 다루는 내용일 것입니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지만 그것이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부모가 미성숙한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성년 부모가 힘든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해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또 결혼 말고 동거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제는 거의 부부인데 그렇게 표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거의 이유가 사랑이 한 가지 형태일 뿐이라거나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등의 이유를 댄다면 그것은 바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또 결혼 지옥이라는 제목도 보았고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제목도 보았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지옥이라고 여기는데 자녀는 금쪽이라고 합니다. 둘 다 바르지 않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은 옳고 자기 배우자는 틀립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정죄의 대상이고 물리쳐야 할 적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부부가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까운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자녀도 금쪽이라고 생각하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무조건 떠받들든지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온갖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성경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실은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세속적인 물결을 흘려보냅니다. 술 취함은 헬라어로 메세라고 하는데 만취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중독을 뜻하기도 합니다. 술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함이란 사람이 술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술 취함만이 아니라 모든 중독이 동일합니다. 권력에 중독된 사람은 권력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약물에 중독된 사람은 약물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물질에 중독된 사람은 물질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도박 중독, 미디어 중독,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등등이 다 동일합니다. 자신이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에 중독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일상의 관심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남들보다 더 바르게, 더 제대로, 더 신실하게 살까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생활의 염려에서 염려하다 단어는 찢다, 분열하다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배를 만들 때 나무를 암수로 깎아서 연결하고 그 사이에 아교를 발라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항해하던 배가 태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 며칠씩 머물게 되면 파도와 수분이 가득한 바람 때문에 배 일부분이 찢겨나가곤 했습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난파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여유 있는 삶, 더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여 돈을 버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차하게 살도록만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하며 더 많은 것을 누려야지만이 나의 가치가 높아지며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곧 생활의 염려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둔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깨우침이 늦고 재주가 무디다, 행동이 느리고 굼뜨다, 감각이나 느낌이 예리하지 못하다입니다. 그 예로 머리가 둔하다, 행동이 둔하다, 신경이 둔하다 등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다의 뜻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무감각해지다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둔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다입니다. 과거에 수수께끼 놀이를 할 때 자주 등장했던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물론 정답은 눈꺼풀입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는 세상에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제 눈꺼풀을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다는 마음, 즉 심장이 짓눌리다입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 눈꺼풀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짓누르는 눈꺼풀과 같습니다. 운전 중에 졸음이 쏟아질 때 그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눈을 부릅뜨고 힘을 주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때의 최상의 방책은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자동차를 세우고 잠시 수면을 취하거나 자동차 밖으로 나와서 가벼운 체조 등으로 몸을 풀어주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졸림이 올 때도 동일합니다. 3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는 눈꺼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가장 잘 극복하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유지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즉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다윗은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3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잠을 자는 것은 이미 지는 것과 같습니다. 잠을 자는 것과 죽은 것은 극과 극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둘의 공통점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않고 가만둘 것입니다. 괜히 깨워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후 기도하시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는 최고의 대비책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절감한 사도 베드로는 후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에서 사자를 보면 사자가 사냥할 때 들소나 얼룩말, 누우떼를 향하여 무작정 달려가다가 뒤처지는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리거나 약해 보이는 한 동물을 겨냥해서 그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사자가 얼룩말의 등에 두 앞발을 올려놓으면 얼룩말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자는 정확하게 얼룩말의 목을 물어서 숨을 끊어놓습니다. 얼룩말은 물론 그보다 훨씬 더 큰 동물에게도 사자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자는 홀로 다니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들소는 사자보다 몇 배나 몸집이 큽니다. 그러나 예닐곱 마리의 사자가 달려들어 하나는 귀를 물고 하나는 꼬리를 물고 하나는 배를 물고 하다가 들소가 힘을 잃으면 쓰러뜨려서 목을 물어서 숨을 끊습니다. 사자는 때로는 기린도 공격하고 작은 코끼리도 공격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탄의 공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하고 깨어 있음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성숙시켜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1929년 미국이 경제적 불황으로 허덕일 때 조지 쉬어라는 청년도 어쩔 수 없이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쉬어는 N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부른 것이 큰 호응을 얻게 되어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선발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시어는 1,5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전속 가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노래 오디션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은 물론 명예와 인기가 보장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기쁜 소식을 그의 어머니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어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아들이 프로 가수의 길을 걷다가 인기와 부에 노출되어 신앙에서 멀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어머니는 갈등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이자 믿음의 지침이 되어 주었던 밀러 부인의 시를 쪽지에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의 감동을 받은 시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곡을 붙였습니다. 그 후 시어는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속 가수가 되어 바리톤으로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의 심령을 깨우며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참된 정신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참된 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참된 정신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비극적인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깨어있지 못하고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에는 참된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한 사회도 한 국가도 모두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각 가정이 건강한 것입니다. 또한 병든 나라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각 가정이 병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주일인 오늘을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으십시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중심으로 존경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가정에서 살든 또한 1인 가구로 살지라도 우리가 사는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십시다. 그것보다 우리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은 물론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가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